바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순교자 집사 스데반, 그는 죽음을 맞이하는 상황 가운데조차도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노력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언제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진실된 사모함이 결국 어느 시점에선가 우리에게도 순교와 같은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에 깊이 마음을 두는 것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두 말이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주께 나아가 기도하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인생의 방향과 목표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담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더 강하게 부어주시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스데반의 아름다운 순교의 모습을 뒤로하고 이제 초대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명을 수행한 한 인물을 역사의 무대 위로 끌어올리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의 등장을 보십시오. 7장 58절에 이미 사울의 등장을 예고했고 이제 8장으로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사울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사울은 그의 죽임에 함께 찬송하고 있었다. 바로 그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 큰 박해가 일어났고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유대와 사마리아의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사울, 바울을 소개하는 성경은 그가 얼마나 악랄했던 사람이었는지를 전혀 숨기지 않고 그대로 이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의 죽임은 누굴 말하는 거죠? 스데반을 말하죠. 마땅히 여기다라는 단어가 미완료 시제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 사울은 마지 못해서 단회적으로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동의를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번 동의하고 그친 게 아니라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동의하고 재청하고 있었던 인물이 바로 사울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직접 돌을 던졌다는 기록은 없지만 그는 돌을 던지는 자들의 옷을 그들이 벗어놓은 옷을 지키고 있으므로 그들의 행위에 적극 동조한 자라는 사실은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0절에서 회심한 바울은 그때의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했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저희도 아나이다 라고 고백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에 도의적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 죄에 찬성하고 동조하고 협력했던 죄인이었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자연인 상태의 사악한 사울이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의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걸출한 사도로 사명자로 거듭나게 되었는지의 모든 과정을 우리에게 소상히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그렇게 너무도 당연한 결과라고 여겼습니다. 그 숭고한 죽음에 대해서 왜 사울이 이토록 냉정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느냐? 당연하죠. 왜요? 그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지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예수를 만나서 주여 뉘시오니까 라는 물음으로 그 자신의 주인을 만나기 이전까지 그는 죄 아래서 무지하고 어리석은 유대주의자의 한 사람에 지나지 않았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탁월한 기득권과 유대주의의 정통한 실력을 겸비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는 한낱 죄인에 불과한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숭고한 스데반의 죽음까지도 모독할 만큼 아주 무지하고 어리석은 인간 사울, 그 이상이 결코 될 수 없었던 자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그리스도를 위한 이 아름다운 죽음을 보고도 아무 감동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순교자 스데반을 증오하고 미워했던 것이죠. 마땅히 죽어야 될 자가 죽었을 뿐이라고 여기고 있는 그의 모습이 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마땅히 죽어야 될 자가 죽었다고 생각했던 유대주의의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사악하고 오만한 모습, 그 자처였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율법을 잘 안다고 하나 아직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울, 실상 그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 교회 안에는 있으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 진리에 대해서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어린아이 같은 지식에만 머물러 있는 자는 사울과 같은 영적인 우매함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오늘도 그런 자들은 자기가 지금 무엇을 알지 못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뭘 모르고 있는지를 전혀 모른단 말입니다. 그냥 자기가 옳고 자기가 주장하는 것만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그의 죽음의 가치도 의미도 알지 못함으로 오히려 교회와 성도를 박해했던 사울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매우 중요한 교훈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고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들었어도 우리가 진리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우리도 역시 사울처럼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깊이 경험하지 않은 자가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일에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그것은 주님의 교회와 성도에게 해를 끼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뿐입니다.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잡아 죽이는 것을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한쪽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한쪽은 그리스도 때문에 죽임을 당해야 되는 이런 모순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이런 일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진리를 올바로 깨닫고 이해하지 못할 때 교회와 성도는 서로에게 고통을 주고받는 그런 존재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른 진리를 함께 깨닫고 그 진리 안에서 바른 신앙의 원리를 공유하지 못할 때 성도와 성도 간에도 교회와 교회 간에도 끝없는 분열과 다툼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스데반의 죽음으로 승기를 잡은 유대주의자들은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대대적인 박해를 시작합니다. 2절을 이어서 1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1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라고 기록되어 있죠. 스데반의 순교는 박해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집사 스데반의 순교한 그날을 기점으로 대대적인 박해가 온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확산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초대교회로 볼 때는 크나큰 상실이고 슬픔이 아닐 수 없지만 유대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교회를 핍박하고자 하는 그들의 빈다간 열정에 기름을 부은 결과로 작용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큰 핍박이 시작됐다라고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주님이 돌아가신 지 100년이 채 되지 않은 초대교회의 상황이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땐 초대교회가 불일 듯이 일어나야 될 것 같으면 정말 태평스럽고 평화롭고 모든 사람들이 환영해 주는 이런 환경과 분위기가 조성돼야 되는 게 아닌가,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생각하기 십상인데 말할 수 없는 핍박이 초대교회에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를 가만히 두고자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환난과 박해를 통해서라도 그들의 믿음이 무쇠처럼 단단해지고 단련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정반대의 생각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실 수 있다는 것을 초대교회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평화롭게 행복하게 아무 일 없이 고요하게 그러면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우리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초대교회의 대대적인 박해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근 80년 가까이 평화를 누렸고 그 결과는 오늘에 보듯이 교회의 영적인 타락과 부패로 이어졌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을 잘 보시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다시 박해의 카드를 꺼내드시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처음 교회가 생기던 때에도 하나님이 이런 큰 핍박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부릴 듯이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셨는데 80년 동안 가물가물 꺼져가고 있는 이 한국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핍박이라는 카드를 이제 하나님이 꺼내지 않을 이유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상황은 이제 급박하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박해가 문을 박차고 우리에게 들이닥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커다란 박해가 일어난 상황 속에서 이제 성령께서 교회와 성도에게 의도하신 바가 무엇이었는지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박해를 받은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도록 성령이 섭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다 흩어지니라, 디에스파레선, 이 단어의 의미는 씨앗이 여러 곳으로 확 이렇게 펼쳐서 흩뿌려지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박해 하심으로 성도들이 모두 흩어지게 되었지만 그렇게 핍박을 받고 흩어진 성도들은 이제 복음의 씨앗이 되어서 그들이 있는 곳곳에서 이 복음의 씨앗으로 심겨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박해하지 않았다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성도들이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우리끼리만 예수 잘 믿읍시다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대대적인 박해를 통해서 다 흩어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곳으로 복음이 확산돼서 더 많은 지역에서 선교적인 열매가 맺히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박해하셨다. 박해의 방편을 통해서 교회가 온 지역으로 확산되는 이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여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흩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 박해 속에서 오히려 믿는 자들이 함께 똘똘 뭉쳐가지고 이 핍박을 이겨내면 더 좋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 시련과 핍박을 통해서 주를 믿는 자들이 뿔뿔이 다 흩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흩어짐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모두 잘못된 것이라고 성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일 때가 있고 흩어질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흩어졌던 교회들이 한 목적으로 다시 모여야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볼 때 좋은 방향으로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 위에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보기에 옳지 않은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합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망각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고난의 환경 이런 거 다 없으면 좋겠어. 나를 위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당신이 그 가운데서 연단받고 하나님을 찾고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긍휼을 깊이 경험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확산되고 힘있게 뻗어나가기 위한 가장 적절한 타이밍은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집사 스데반의 죽음을 목격하고 그들이 영적으로 크게 고무되어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강력한 동기를 얻게 된 바로 지금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성도들을 흩으셨고 결과적으로 이 일을 통해서 복음이 더 광범위한 지역으로 빠른 시간 내에 확산되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대로 된 것입니다. 교회가 자발적으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나아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박해라는 섭리의 도구를 사용하셔서 교회가 모든 곳으로 뻗어나가도록 흩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영적으로 죽어있고 잠들어있는 교회와 신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준비하고 계실까요? 네?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의 사명에 충실하면서 교회가 왕성하게 생명력이 넘치게 돌아가고 있다면 모를까? 지금 이 시대처럼 교회들이 전부 다 영적으로 죽어있고 잠들어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사도행전을 보고 계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뭘 지금 준비하고 계시겠느냐? 이런 시대의 교회와 신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표가 뭐겠느냐? 대충 짐작이 되지 않으시냔 말이죠. 우린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박해를 통해 모두가 흩어지고 있는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 이것입니다. 뭐죠? 사도 외에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사도를 제외한 모든 성도들만이 박해를 피해서 여러 지역으로 뿔뿔이 다 흩어졌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서 디아스포라를 감행했지만 끝까지 순교를 불사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지킨 이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누구였느냐? 사도들이었다는 겁니다. 사도. 박해를 피해서 복음의 확산의 사명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야 되는 것이 성도들의 사명이었다면 사도의 사명은 그들 틈에 섞여서 같이 흩어지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사도의 사명은 그렇게 떠나가는 성도들과 그들의 앞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사수하는 것이 바로 사도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 떠남이 허락되는 자들이 있습니다. 떠남이 허락되는 자들이 있고 그 떠남까지도 허락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받은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다 성도들이 피난을 가는데 피난을 가지 않아서 순교한 분은 여수에서 순교한 손양원 목사님 손영호 목사님을 비롯해서 일제시대에 순교한 주일철 목사님이 담임하셨던 산정현 교회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주일철 목사님이 일제시대 때 순교했죠. 그런데 그 산정현 교회에서 계속 배출된 목사와 장로님들은 6.25 때 성도들은 다 피난 보내고 끝까지 교회에 남아있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 밖에도 이종덕 목사, 김유연 목사 이런 분들이 6.25 때 모두 순교하신 분들인데 김유연 목사는 평양까지 끌려갑니다. 교회에 남아있다가 북한군한테 잡혀가지고 평양까지 끌려갔는데 수용소에 들어갔어요. 그 수용소 안에서 복음 전하다가 발각이 되어가지고 순교를 당하셨고 이종동 목사님은 피난 가지 않고 있다가 북한군들이 들이닥치니까 그 북한군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 예수 안에서 형제들이라고 생각하고 북한군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순교를 하셨습니다. 6.25 전쟁 때 순교한 목사님들 358명 기록에 의하면 358명이나 6.25 때 순교를 했는데 일제 강점기에 순교한 목사님들보다 8배나 더 많은 수라고 기록은 밝힙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공산주의를 거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이토록 명백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됩니다. 다 피난 가는데 교회를 지키다가 순교한 분들, 그 피 위에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피하고 도망치더라도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교회를 사수해야 될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은 그럴 각오가 되어 있으신가요? 아유, 저는 다행히 목사가 아니라서 떠나는 사람과 끝까지 남아야 될 사람, 기독교의 역사는 이렇게 복음의 순교자와 전파자들을 낳으면서 오늘에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슬람권은 개신교가 들어가기 위해서 혹독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목사가 이슬람을 버리고 개신교를 택했다는 이유로 사형 선고를 받고 있는 일들은 계속 일어나는 일들이고, 이슬람권의 복음이 들어가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와 고통들이 지금도 수반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은 순교자들이 지구상에 도처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환경과 아주 동떨어져 있는 그런 곳에 사시니까 전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느낌이 없으시겠지만, 예, 여러분 불과 몇 년 전에 SNS에 제가 충격적인 사진 한 장을 보았다고 말씀드렸죠. 나이지리아에서 순회파 무슬림들에 의해서 화형을 당한 기독교 순교자들의 모습이었는데, 끔찍한 것은 마을 하나가 전체가 다 불타버렸어요. 불에 새까맣게 했던 시체들 수백 구가 그 마을의 광장에 쭉 이렇게 줄지어서 눕혀져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들이 뭐 때문에 그렇게 자기들의 목숨을 버려야 했겠습니까? 그들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그 믿음과 오늘 우리의 믿음은 과연 동일한 것이냐? 오늘도 우리 집사님들과 그런 말씀을 나눴지만, 평화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과연 축복인가 아니면 저주인가, 때때로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과연 어느 날 찾아올지 모를 대대적인 박해와 핍박을 감당할 수 있을지,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앞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간절히 하나님 저를 준비시켜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이제는 필요한 때가 되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그런 생각을 해보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지구의 반대편에는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 일임에도 오늘의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풍요하고 자유로운 나라에서 이렇듯 늦은 밤까지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마음껏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성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들처럼 열렬히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지 않음에도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와 번영은 과연 축복이냐, 하나님의 육이냐, 아니면 곧 일어날 박해 전야의 고요함이냐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지킨 사도들, 사도행전은 그들의 생명과 맞바꾼 이야기들입니다. 그런 각오로 오늘도 교회를 지키려는 목사와 성도들이 한국 교회에 더 늘어나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더 살기 등등해진 사울과 대조를 이루는 무리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은 바로 스데반의 순교를 슬퍼하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2절에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거두어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크게 애곡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첫 순교자 집사 스데반의 죽음을 모든 사람들이 다 슬퍼한 것은 아니었단 말입니다. 성경은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그 사람들을 제안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신하는 성도들이 초대교회의 첫 순교자 집사 스데반의 장례를 담당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목숨까지도 걸어야 되는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왜 큰 슬픔으로 스데반의 죽음을 애도한 것일까요? 그들은 스데반의 죽음에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들의 울음은 슬픔의 울음만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원한 천국에서의 영생과 그리고 그 이름을 위한 영광스러운 죽음과 그로 인해 장차 받을 영광을 생각하면서 아마도 그들은 스데반의 죽음 앞에서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한편 부활과 내세의 소망으로 가득 찬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의 이런 말씀들을 보면 언제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죽음을 생각하는 신앙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영광스러운 부활을 고대하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꿈꾸는 기대하는 궁극의 믿음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언제든 우리의 가진 것을 버리고 내려놓음을 생각하는 신앙, 영생을 바라보는 신앙,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린 성도들, 이 땅에 묻는 그 성도들의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했을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땅에 묻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의 그 마음이 무엇이었을까? 무엇으로 그들의 마음이 충만했을까? 먼저 떠나 주님의 품에 안기는 자와 남겨져서 아직 이 땅에서 남은 사명을 감당해야 될 자 사이에 그 끈끈한 어떤 영적인 교감.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이토록 아름답고 감격적인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장례식을 하겠죠. 언젠가 있게 될 사랑하는 성도의 죽음을 두고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 모두는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성도의 죽음에 대한 기록을 뒤로 하고 이제 다시 그리스도의 복음의 대적자였던 사울의 활동을 성경은 이어서 말씀합니다. 3절에 한편 사울은 집집마다 들어가 남자들과 여자들을 질질 끌어내어 감옥에 넘기면서 교회를 파괴하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잔멸할세, 잔멸하다라는 단어, 엘미마이네토.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짐승이 먹이를 사납게 물어뜯거나 군대가 도시를 황폐하게 만드는 모습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킹제임스 번역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가 교회를 크게 파괴하고 집집마다 들어가 남자와 여자를 끌어다가 감옥에 넘겨주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서 무지했던 사울, 그가 열심을 냈던 일은 바로 교회를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진리에 대한 무지와 그 무지에서 비롯된 열심은 교회와 성도에게 고통을 줄 뿐입니다.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그의 열심이 교회를 파괴하고 성도들을 고통스럽게 할 뿐입니다. 스데반 같은 아름다운 성도가 있고 회심하지 않는 사울 같은 무지한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제나 교회를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세상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종교적인 그릇된 열심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지금도 교회는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성경과 교리를 통한 올바른 신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자들 때문에 오늘 교회 안에 고통당하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기 열심과 비성경적인 논리를 가지고 헛된 열심과 독단을 행하는 자들로 인해서 주님의 교회는 모든 시대 속에 고통을 당합니다. 사울의 열심은 빗나간 열심이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열심이 아니라 교회를 파괴하는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기 전 유대주의자로서의 사울은 교회를 잔멸하고 성도를 옥에 가두는 철저한 교회의 핍박자, 파괴자라고 그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 무엇을 위한 열심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주님을 위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몸이신 교회를 위한 올바른 헌신이 아니라면 그 어떤 방법으로의 헌신도 결국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 될 뿐입니다. 사울의 출발은 박해자로서의, 교회를 파괴하는 자로서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를 변화시키시기로 작정하셨고 마침내 그를 이방인 선교의 수장으로 삼기로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도 이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도구로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단에 관여해서 우두머리처럼 활동하던 자도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키셔서 복음을 위한 도구로 쓰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의 위대하신 섭리하심의 결과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도무지 변화되리라 기대하기 힘든 자들을 변화시키십니다. 도무지 나아질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절망의 상황들을 희망으로 바꾸어 놓으시는 분이십니다. 악한 일에 이처럼 열심히 했던 사울을 하나님은 다메섹 언덕에서 그를 거꾸로 들여서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사용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모든 희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희망이 없는 사람도, 무너진 교회도, 하나님을 떠난 민족도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밟아서 끄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의 마른 골짜기에 뼈들이 일어나 군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분의 권능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끝까지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변화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자신, 우리는 서로를 믿을 수 없는 죄인들에 지나지 않지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바로 누구냐?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절망에서 희망을 움트게 하시는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우리 자신에게도 아직 이 사울과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나의 의를 은연중에 드러내고 싶은 빗나간 열정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낙심하고 절망하시기보다는 그런 악한 사울의 모습을 바꾸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하나님의 그를 사용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사울의 이야기는 우리를 변화시키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열심,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 파괴자를 교회를 세우는 자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성경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웅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 하나님이 택한 자녀라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교회를 크게 파괴하고 성도들을 잡아 가두던 자도 하나님은 그를 변화시켜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신의 종으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변화되지 않는 사울을 하나님이 죽여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주의 몸이신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자들로 그 교회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자들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살인자, 파괴자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보혈 위해 교회를 세우고 결국 순교의 제물이 되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살인자도 파괴자도 순교자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붙들고 가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런 일이 지금도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한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의 마음대로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그리고 이 시대의 이 교회를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껏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심으로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